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홍수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인간의 문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후이니만큼 정말 인류를 잘 재건할 수 있을까, 문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응원을 하게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형제의 어떤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창세기 10장은 나라와 그리고 왕국의 근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가 어디에서 파생했을까? 이 세 형제의 계보를 보시면 누가 제일 잘 되었을까요? 야벳과 셈의 족보에는 그럴듯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의 자손을 보면 오늘 본문의 니므롯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이고 또 용감한 사냥꾼이고 또 유명했고 속담이 생길 정도로 유명했고 또 나라도 세웠습니다. 10절에는 이 나라라는 말, 킹덤이란 말이 처음으로 쓰일 정도로 문명의 발전에 이바지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함의 계열이 참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 화려한 이력 아래 숨은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뿌리, 그 시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로 온 땅이 어쩌면 새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까지는 그 죄성이 씻겨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죄가 아직 사람의 마음에 꿈틀거립니다. 어제 말씀에 함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어서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떤 저주냐면 셈과 그리고 야벳의 자손의 종이 될 거라는 그 저주를 노아가 선포합니다. 이러한 저주의 그림자 안에 그 함의 족속들이 또 인간은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저주를 받았으니 나는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해져야 해. 절대로 지지 말아야 해. 복종하지 않고 침범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결심으로 가득 찬 족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함의 자손은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서려는 문명을 그 문명의 방향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싸우고 이름과 명성이 있는 그리고 도시를 세우는 니므롯이라는 오늘의 주인공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렌즈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재해석할 때 그제서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구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적인 관계가 세워진 상태에서 그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문맥상 이것은 하나님의 시야 앞에, 그 면전 앞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자기 과시, 즉 하나님과 인간의 대립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선포를 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또 니므롯의 이름이 속담에 이르기를,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인간 유형을 되었다는 것을, 니므롯이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은 이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얘야 나중에 커서 니므롯처럼 정말 용감하고 용기 있고 위대해지기를 바란다. 나라 한두 개쯤은 세워라. 하나님이 없이 일어서려는 인간의 용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이 교만함이 결국에는 그가 세우는 도시와 왕국의 기둥이 됩니다. 그의 나라는 훗날 이스라엘과 평생 원수가 될 여러 도시로 확장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훗날 바벨론으로 알려질, 이스라엘을 언젠가는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과 그리고 가장 잔인한 아수르의 니느웨 도시가 니므롯 아래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요소를 품고 있습니다. 10장은 교만이라는 씨앗을 보여준다고 하면 11장은 바벨이라는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 흩어지면 안 된다. 결국에는 강성해지는 사람의 생존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말하려는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일어서려고 하는 모든 개인이나 가족이나 사회나 모든 문명의 기반에는 교만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그 교만이 일어난 근본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저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니 이제는 내가 자수성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냥하고 모으고 유명해지고 실력을 쌓고 도시를 세우는 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은 대체로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교만은 능력을 쌓게 만듭니다. 님으로서는 위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 두려움은 약하면 지배당한다는 그 논리로 사람을 몰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치듯이 능력을 쌓고 스펙을 올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성벽을 높이고 이제는 국방부 예산까지 가장 높게 잡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또 안정을 찾게 만듭니다. 아무리 잘 싸워도 자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보완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갑니다. 아무리 밤낮 싸울 수 있어도 잠은 자야 하기 때문에 성벽은 지어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삶은 이토록 피곤한 것입니다. 또 교만은 확장성을 가집니다. 그 안정조차, 그 도시조차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일개의 성읍이 아니라 나라를, 또 나라가 아닌 초국가의 왕국을 만들어도, 여러 개의 왕국을 만들어도 늘 부족합니다. 그 허전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을 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만들고 허전하게 안정을 만들어 나가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쌓여 올려진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즉 우리가 그토록 찾는 그 도시와 그 나라는 우리의 손으로 쌓아 올려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서 내려오는 도시가 우리가 찾는 도시입니다. 내가 세울 필요가 없는 줄, 나의 삶은 내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없는 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건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성령 충만해서 오는 청지기 된 최선일까요? 하느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기쁘게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외톨이 인생, 나 아니면 누가 나를 먹여 살려주고 누가 입혀주나 걱정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건가요? 도시와 문명에도 중립이 없는 것처럼 한 가족의 삶도 나의 삶도 중립이 없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합니다. 어차피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만족스럽게 하는가, 아니면 결핍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는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교만의 죄,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능력을 쌓고 안정을 찾고 위대해지려고 하고 유명해지고 도시를 세우려고 하는 그 뿌리, 그 근본 이유를 제거를 하는 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케어를 받지 않는 존재라는 그 사단의 거짓말을 뿌리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밖에 나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그 거짓말을 파회해야만 우리는 이 교만의 뿌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 논리를 잘 보길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돈을 그렇게 악착하지 안 모아도 될까요? 왜 성읍을 안 지어도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성읍을 쌓다가 어느새 그것이 철장이 되어서 나를 가두게 합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것에 발등이 찍혀서 이제는 나의 철장이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의 능력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나를 가두게 될 그 세장을 나의 피와 땀과 돈으로 구입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 없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벨탑을 쌓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손으로 내 삶을 떠받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방금 제가 해드린 말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만을 생성하는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이지만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크게 나를 부풀리고 확장해서 더 크게 나를 만들어 나가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 거대한 업적을 쌓아 올릴 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작은 아기로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바벨과 베들레헴의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탑들을 높이 올릴 때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찬송처럼. 또 저주로부터 우리가 도망쳐서 우리는 복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 모든 인파를 거슬러서 예수님은 천국 보좌에서 십자가의 저주로 향해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딱 우리와 마주치는 그 교차로에서, 그 접점에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갈보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고 세계적인 홍수로 씻어낼 수 없었던 나의 죄를 씻어내셔서 이제는 보혈로 나를 씻은 후 나를 자녀로 만드십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품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접붙이시고 그 죄와 교만이 단번에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감한 사냥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명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바벨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절박한 세상 사람의 나라라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적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는 나의 인생이라는 바벨 프로젝트,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겠다는 그 인생의 방향, 그 궤도를 송두리째 바꾸라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느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그럽게 공급받으시는 고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